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리브가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두 분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온화한 성격을 가진 유비가 제일 좋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인자함을 가진 걸 보면서 과연 주인공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갈광명이요. 적벽대전 부분에서 완전히 반했어요. 바람의 방향을 미리 예측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었을 텐데 정말 천재 같아요.
저는 의리 있는 관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 하나를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부분을 재미있게 읽으셨어요?
초선의 이야기요.
초선이라는 여성이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 초선이라는 여성을 둘러싼 삼국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중국 역사에서 후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던 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던 삼국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후한은 늘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후한의 멸망에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패한 것도 여러 원인들 가운데 하나랍니다.
직접적인 멸망은 환관적의 난 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곳곳에서 백성들의 난이 일어나는데 후한의 황실에서는 환관들과 외척들이 득세를 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그러다 보니 민심은 피폐해지고 나락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각지에서 지방의 금벌들이 함께 일어나서 나라가 조각조각 나눠져 버렸죠. 삼국지에 나오는 악당 중 한 명인 동탁이 바로 지방의 군벌 출신이었어요.
동탁은 성격이 소탈하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활을 아주 잘 쏘았다고 합니다. 호방한 기질 탓에 사람들이 잘 따랐다고 하는데요. 군벌을 거느리고 있었던 동탁은 혼란한 시대에 야망을 품고 황실이 있는 낙양으로 쳐들어가서 황제였던 소제를 폐위하고 헌제를 세웠습니다.
동탁은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오만 불선해졌어요.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쫓아내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황제 앞에서도 칼을 차고 다니며 거들먹거렸어요.
이런 부패한 관리가 높은 지위에 앉아서 황제를 대신해 나라의 대서사를 결정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답니다.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왕윤이었어요. 왕윤은 나라가 엉망이 된 원인이 동탁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동탁의 지위가 왕윤보다 훨씬 높고 동탁을 지키기 위해 둘러싼 호위무사들도 너무 많아서 해치기가 힘들었죠.
어느 날 밤 대청마루에 앉아서 하늘의 달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던 왕윤에게로 양녀로 들었던 초선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그렇게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간신 동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를 제거할 방법이 없구나. 이대로라면 우리 후안도 머지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처서는 자신을 양녀로 삼아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준 양아버지인 왕윤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아버지, 제가 미인계로 동탁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요?
왕녀는 친딸처럼 아끼는 처선을 그런 일에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아 망설였어요. 그러자 처선은 왕년을 설득했어요.
동탁의 양아들 중에 요퍼라는 장수가 있잖아요. 요퍼는 아주 용맹하고 잘 나가는 장수니까 아버지께서 요퍼를 불러서 잔치를 벌여주세요. 요퍼가 술에 취했을 때 저를 불러서 혼인 얘기를 꺼내주세요.
처선의 말대로 왕년은 요퍼를 집으로 초대하고 잔치를 열었어요. 어여쁜 처선에게 첫눈에 반한 요퍼는 무조건 혼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퍼가 돌아간 뒤 처선이 왕년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동탁을 집으로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동탁이 술에 취했을 때 저를 불러주세요.
왕년은 동탁을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처선에게 춤과 노래를 선보이게 했어요. 동탁도 처선에게 반하고 말았어요. 왕년은 동탁에게 처선을 처벌어 주겠다고 제의했어요. 동탁은 너무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처선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어요. 요퍼는 정식으로 혼인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지만 동탁은 처선을 첩으로 삼는 것이어서 그런 준비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한편 혼인 준비로 정신이 없던 요퍼는 자신의 양아버지 동탁의 집에 첩으로 와 있는 처선을 보고 깜짝 놀라 왕년에게 따지러 갔어요. 그러자 왕년이 대답했어요.
이보게 여포, 자네 양아버지인 동탄은 나보다 권력이 더 높은 사람이지 않나. 그런 동탄이 조선에게 반해 억지로 데려간 것이어서 내가 말릴 수가 없었다네.
여포는 왕년이 이간질에 서갔어요. 한편 동탁이 여포와 처선의 사이를 의심하자 처선이 말했어요.
여포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구애를 했을 뿐이에요. 저는 여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처선은 여포를 만나서 울면서 말했어요.
저를 첩으로 삼아서 억지로 끌고 온 동탁이 너무 싫어요. 저는 여포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간질들 덕분에 동탁과 요포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어요. 결국 요포는 동탁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초선이 삶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런 혼란의 시기를 살지 않았다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건 대단한 무기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게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에도요, 아름다움을 무기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지난주에 만났던 발람이 크게 관여가 되어 있어요.
발람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다녔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우맹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비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이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수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은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지난주에 발람이 사슬을 썼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되네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 모압을 향해 예언하셨을 때 모압을 끝에서 끝까지 쳐서 파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발람이 불순종하고 아주 크게 사고를 치네요.
그렇죠. 본문의 첫 부분에 나왔던 모압의 여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던 것은 분명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전해준 계략이었죠.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족속을 다수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의 제사에 초대하게 했잖아요. 칼과 창으로 싸웠던 군사들이 아니고 여인들이니까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바로 그런 안일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우상들을 향해 절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세상에서 나쁜 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이랍니다.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해요. 사람들이 가진 각각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은 이방 여인의 유혹에 콜라당 넘어갔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유혹에 강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 똑똑한 요셉도 유혹이 생기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맞아요. 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이야기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교절하며 자기 주인이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진 재반 서열을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독재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과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놓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유혹이 다가올 때는 요셉처럼 도망을 가야겠군요.
맞아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할 때는 싸우지만 사탄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유혹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싶으면 무조건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유혹에 넘어간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잖아요. 모압 사람들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인들이 초청한 이방신의 제사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의 제사는 풍년과 다산월 기원에서 함께한 이들이 동침을 했어요. 이것도 제사의 일부였고요.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고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된 것이죠. 함께 음행한 모압의 여자들은 모압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이 바알부올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동안 잘 지켜왔는데 결국 넘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건가 봐요.
더욱 대단한 것은 바로 이 꾀를 발람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모압 여자들을 이용하라는 발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밖에서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발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인에 의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계략이었네요.
정말 이것은 잘 맞는 계략이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여성들에 비해 예쁘게 잘 꾸민 모압 여성들이 유혹을 하면 이스라엘 남성들이 마음을 지키기 힘들 테니까요.
잠언 4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압에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까지 버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격인 백성들의 두령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병이 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령들의 목을 매달라고 하셨어요. 또 사사들에게 바알볼에 삭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염병과 사사들에 의해 사람들이 죽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서 울고 있었는데 눈치 없는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여인은 미디안 족속 중에 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였는데 고수비를 데려온 남자는 시므온 족속의 족장이었던 시므리였어요.
시므리의 지위가 높다 보니 고수비를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였는데도 아무도 저지하지 못했나 봐요. 어쩌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시므리를 처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비누하스였어요. 비누하스는 아론의 손자이자 일로아살의 아들이었답니다.
비누하스는 너무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전염병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이 미디안 여인을 당당하게 자신의 회막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니까요.
비느하스는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스비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돌던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죠.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기뻐하셨어요. 비느하스는 이방신에게 마음이 기울여졌던 이스라엘을 보고 질투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되었던 미디안 여인과 거기에 넘어간 이스라엘 족장을 죽인 것이었어요.
사실 비느하스가 아론과 모세의 손자라고 해도 재판도 없이 족장 중 한 명을 죽인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시므온 지파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비느하스를 죽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느하스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문제 삼지 못하게 하셨어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영원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인 일이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네요. 그리고 상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만든 미디안 족속을 향한 분노를 놓지 않으셨어요. 미디안을 공격하고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계략을 써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게 만들었고 또 고수비를 통해 유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쳐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다섯 왕도 죽이게 되었어요. 민수기 31장 1절에서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명하셨어요. 이 명령을 받은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힘든 일도 너무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31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천막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것과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이때 발람도 죽었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온 것을 보고 모세가 화를 내며 얘기했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3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에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들 것이니라.
역시 발람이 꾀를 낸 것이 맞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쳤네요.
맞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발람은 사기꾼 혹은 거짓교사의 대명사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의 왕들과 발람까지 죽었는데 모압은 여기서 왜 빠져 있을까요? 사실 이 일들이 시작은 모압왕 발락이잖아요.
그 이유는 신명기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보면 바알부월에게 제사를 지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미디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작은 모압이었지만 미디안이 함께하면서 일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모세와 함께했던 우리의 여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이야기에 여호수아가 함께할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와도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유혹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요.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이 돈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해친 발람처럼 되지 않고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꾀에 대해 당당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모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더욱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여러분, 나와 이렇게 안 좋은 관계 있는 원수 있잖아요. 원수 하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원수 수.
저는 탈북할 때 저를 굉장히 마음 어렵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도 마음이 어려우시나 하네. 누군데요?
같이 탈북할 때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그렇구나. 그만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진짜 마음 어려우신. 미소자매님은요?
네,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학교 때 저를 좀 놀리고 좀 많이 짓궂은 장난을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원수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원수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오늘 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자. 우리 이 마음 모아서 우리 신방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살아도 빛나고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대표에서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출 때 그런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정말 어둠과 고통 가운데 외로이 신앙을 지켜가는 북조선 신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부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신방예배의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에 간직하여 하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대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가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참 끔찍한 고통의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예수님에게 실수가 많거나 죄가 있으셔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두 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 내가 느끼는 마음은 어떠한가? 라는 거를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닌데 나 한 사람 때문에 죽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실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거야? 아니야, 나보다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많아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만한 자질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 정도면 천국에 갈 만하지, 이 정도로 살면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천국에 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청산하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죄의 불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맞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좀 읽어줄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나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 때문에 죽임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죄는 죄 없는 이의 죽음으로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는 죄가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회개한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나가서 내가 정말 잘 살게요. 그런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결국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내가 죽음으로서만 해결이 되는 게 죄의 문제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만든 그런 어떤 법률적인 죄만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내가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품는 것도 이런 게 다 죄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의 모습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잘 알려주세요.
이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어린 양과 같은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죄가 나의 손을 통해 양에게로 넘겨지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 양은 나를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요. 그런데 제물은 어린 양이어야 되거든요. 어린 양은 죄가 없잖아요. 순진하잖아요. 여러분 동물도요 나이가 들면 좀 능그렁이가 되는 거 아세요? 나이 든 양들은요. 고집도 세요.
맞아요. 힘자랑하고 남의 것을 뺏어 먹기도 하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동물도 나이가 들면 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죄도 없이 그냥 순진해요. 왜 끌려가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우리 미소 선배님 읽어줄래요?
그가 권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 어린 양에게 사람들의 죄가 다 전가됨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목이 잘려야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를 보여준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죄는 이렇게 죽어야만 해결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에 죄 없으신 예수님,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군요.
아멘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유월절 문지방의 문설주에 발려지는 것처럼 발려져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게 라고 말씀하신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군요.
유월절의 의미를 너무나 잘 설명해 줬어요. 맞아요. 유월한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발려져 있어야만 죽음의 영이 우리를 넘어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심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든지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네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나의 죄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 신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감사가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로는요,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엄청난 것인데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언자매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 해줬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많은 돈을 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한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남은 이 땅의 생애 동안에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요?
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서 미안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맞아요.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송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런 죄송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찔리네요.
네.
저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 괜찮아. 또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또 한 번 용서하여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안다면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께 미안해서라도 그 죄와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는 구원의 감격,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만 하면 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러니 또 나아가서 세상과 벗하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오늘 저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만 여긴 것 같아서 부끄럽네요.
아, 미소자매님 그 귀한 고백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없었던 우리의 생명을 사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가볍고 값없는 것으로 너무 값싼 것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안 되겠네요.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도요. 이제는 아무리 큰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옳은 길이 아니면 내가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거나 타협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끊어버리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에요.
와,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때가 우리 죄로 인해 우리와 원수가 되었을 때네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근데 쉽잖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원수된 나와 화해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네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죄가 가득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나에게 또 우리 미수자매에게 예언자매에게 우리 북조선 신자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역시 원수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가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든 신자분들 모두 이 사실 기억하셔서 죄와 끝까지 싸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을 닮아서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목사님,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결국은 그 말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뭔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죽음을 사실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타협하면서 나와 타협하면서 살았던 나의 그 지나온 생활 신앙의 그 시간들이 참 부끄러웠고요. 이 진가를 오늘 나눔을 통해서 다시 좀 생각해보게 됐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야기 너무 잘해줬는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값싼 게 아니에요.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이거 함께 잘 생각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소자매님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뭐 타인의 것을 탐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 죄를 대하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는 참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죽음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안 짓고 죄와의 전쟁 그거에서 승리할지를 계속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성찰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아닙니다. 사는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저도 그렇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늘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와 친구하고 살고 있는데 작은 것 하나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욕망을 쫓아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베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너무 죄송하기 짝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신자분들 10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그때 당시에는 마음 아프셨지만 지금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 시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